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영의 눈을 열게 하고 새로 결단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없으면 우리 스마트폰 성경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들고 우리 같이 정말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며칠 전 일상의 기적, 일상의 기적이라는 한 작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저녁에 허리가 삐끗해서 그리고 또 좀 뻐근해서 뭐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고 양말을 신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땅 위를 걷는 그러한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몸에 사인이 오면서 이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이요 기적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60이 넘어 보니까 이분의 글이 구구절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이죠. 그래서 저는 삶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형제교회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예수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확장하고 직장에 나아가는 공동체.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내면이 채워진 사람이죠. 성령으로 내면이 채워진 사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명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런다면 헷가닥해가지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가야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받으세요. 네,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받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내면을 채우시도록 간구하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삽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네. 오늘 우리는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산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을 선교시대라고 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23장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복음은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하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에 묶여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적 전통에 묶여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적 전통에서 풀려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정말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자, 그럼에도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매우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철저한 거부감이었어요. 복음이 이 이방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유대인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유대주의적 사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 스데반 집사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십니다. 교회를 흩으세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피난 갔던 사람들에 의해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도망가는 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삶이었어요. 형편도 좋지 않았고 생활이 안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만나는 사람 그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탄생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첫째, 시작.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부서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삶을 함께 나누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선교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안타까움은 이 유대주의적 전통에 사로잡혀 이방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네.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네. 성령이 임하고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권력자들, 이 종교주의자들 그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언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계 선교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선민 의식으로 이방인 선교를 거부해 왔어요.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작업을 손수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이라고 하는 매우 신비스러운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방인 선교를, 그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들, 나르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으라. 네, 잡아 먹으라. 이 율법이 그만 음식들이죠. 근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쾌하고 단호한 어투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주님,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 똑같은 환상이 세 번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이 깰 수 없는 편견, 이 고정관념, 자기중심적이고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그건 금기 그 사상이에요.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원하진 않지만 어떻게 그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서 고넬료에게 임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벽이 무너지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유의 구주시다. 모든 자의 구주시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건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선교적 사건이 되었고 복음이 모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한국인만을 위해? 미국인만을 위해?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은 유대인 베드로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또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민족에 대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의 벽이 무너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이 보낸다는 단어의 뜻은 release, release, 놓는다는 뜻이에요. 움켜쥐고 있지 않고 이것을 놓는 거예요.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없이 되겠습니까? 아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바나바는요, 마치 담임 목사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파송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교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꿈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성장만 생각했다면 아니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내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내 교회를 생각하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을 하면 그 어떤 희생이요 그 어떤 손실이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 되다 보니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주 목적도 자기 교회의 수적 성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교회는 성장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주적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네. 그 어떤 것도 쏟아부을 수 있다, 그 누구도 보낼 수 있다, 그러한 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우리 형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라비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사진,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예, 이분들이 어떻게 나가게 됐는가, 예, 우리가 어떻게 파송하게 됐는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2000년 1월 형제교회 부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3개월 동안 말씀을 매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3년 안에 우리 안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는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이 다 되어갈 쯤에 70이 다 되신 우리 박승희 장로님 부부가 파송받아 나갔어요. 제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승희 장로님 부부가 나갔어요. 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박승희 장로님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네. 그 뒤로 우리 안에서 변영수 장로님 부부와 김용환 집사님 부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송받아 가셨습니다. 2007년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갔던 23명이 탈레반에 의해 인질로 붙잡히고 두 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우리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진 그 땅, 생각할 때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없다면, 무궁화 여권으로 갈 수 없다면 우리 미국 여권을 가진 우리가 독수리 여권을 가진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변 장로님 부부가 헌신했고 그리고 파송받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동열 집사님 부부가 헌신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이동열 선교사님은 이곳 유덕대학원에 유학을 온 그러한 형제입니다. 예. 이곳에 유학으로 와서 형제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우리 형제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중 박사학위를 마친 해에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예. 그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어요. 그 뒤로 조한홍 장로님, 조민호 장로님, 또 강준원 장로님 부부, 그리고 조마크 목사님 부부, 박성철 전도사님 부부가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모두 40여 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헌신하고 나가고 우리는 보내고 그 나라와 민족을 그곳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를 품기 시작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고 함께 섬기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열방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작은 이민교회가 그냥 이민자들이 모인 그 교회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열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것을 그 땅을 밟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형제교회를 꿈틀거리게 하고 역동적인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는 9월에 우리 형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가족 모두를 다 초청해서 한 두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선교 컨퍼런스도 갖고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을 축복하고 이분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렇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 나를 위해 서포트하는 교회가 있지 이 힘을 다시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모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있는 동안에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내서 또 물질을 들여서 함께 섬기면서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할 거예요. 올해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기를 원해요. 올해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소중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피를 나누는 형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순에서 함께 삶을 나누던 그 형제 자매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나라, 그들이 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꿈꾸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보내라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을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렵게 공부시켜놨더니 주를 위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런 일 할 사람은 따로 있느니라. 여러분,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여러분 이 또한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의 둘째 아들 대선이가 코로나 팬데믹 때 여름 성령학교를 위한 영상을 만들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사역자가 되기로 헌신을 했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영상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 대선이는요, 목사인 저의 삶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목사인 저의 삶이 걱정이 되었는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은퇴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대선이를 책임지게 생겼어요. 네. 영상 사역자로 헌신을 하고 트리스탬프 스튜디오라고 하는, 네, 구루터기 스튜디오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사역을 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한 거예요. 너 꼭 그 길을 가야겠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걸 아시면서, 그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저에게 너 꼭 그 길을 가야겠니.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의 심정.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선교지로 복음 전도자로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아닙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나 아닙니까? 여러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세요. Just go.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하면 내놓으세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9세기 말 WEC이라고 하는 Worldwide Evangelization of Christ for Christ라고 하는 WEC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창립하였고 4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활짝 연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영국의 상류층 집안 출신으로서 영국의 최고의 명문인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크리켓 국가대표 주장선수로서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그에게는 보장된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돌이켜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게 되고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이것은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스터드 선교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희생이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떤 것이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스타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Only one life. It'll soon be past.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 공동체의 소중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는 순종하고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저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의 간증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서는, 부르심 앞에 서는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I am 아닙니까? I am, I'm a missionary. I'm a missionary. 선교사 아닙니까? I'm a missionary.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나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신 하나님, 차별과 이 편견, 이 고정관념, 나 중심적인 나에게 갇혀있는 하나님, 이것이 부서지고 정말 이 하나됨의 이 놀라운 축복, 열방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부르고 계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내놓는 그러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손실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용기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엔 다시 듣기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비엔 방송은 일체의 광고가 없으며 상업이 아닌 오로지 청취자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비비엔 웹사이트의 선교 후원란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